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심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행하실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을 쭉 계속해서 보면서 사실 같은 말또 듣고 같은 말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춤을 받고 또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모습에 어떠한 의식하지 않았던 부분 의식하고 또 깨닫지 않았던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또 먹고요. 또 계속해서 먹듯이 먹을 때마다 맛있지요. 맛있게 먹으면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떠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맛있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그 생명이 생명으로 유지되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가는 그러한 그 공급원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사실 맛이 없어요. 그리고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뭔가 허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뭐가 복잡하고 그렇긴 하지만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위가 주른 것처럼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먹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게 말씀이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사모하게 되고 또 기다려지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어떤 문제에 답을 준다든지 어떤 길이 된다든지 하는 그것보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 그 자신,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또 임하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살리시고 또 세우시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가 A라면 A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거에만 놓고 있고 나라는 그 사람을 살리시고 나라는 그 사람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살려주소서 할 때 사실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그 역사하는지 그리고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말씀을 열매로 그 가진 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씀 했었는데요. 그 미련한 자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서받는 것,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빌 길을 얻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도 가볍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르고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내 삶, 내 맘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참견이에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책을 받아서 내가 힘이 들어서 할 때는 나가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참견이냐 하는 식이에요. 그게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 마음과 생각의 구석구석 모든 거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뭐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되는데, 아니 저기 죄를 심각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니 죄가 붙어 있으면 그걸 깨끗이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먼지가 보이지만 청소를 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그냥 쓰레기처럼 이렇게 쌓아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우 답답해 어떻게 저러고 살지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치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받을 생각이 없고 그것을 깨끗이 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 남도 당하는데 저 사람들도 다 어지르고 사는데 아니 나중에 치우면 돼. 그러고 거꾸로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직한 자한테는 은혜가 있다. 용서받는 것에 대한 원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는 다 예수님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공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급의 그 파이프를 생각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 수돗물을 먹고 싶은데 수돗관도 수도 그 꼭지도 통하지 않고 수돗물을 먹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돗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 그냥 수도 꼭지를 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꼭지는 수도원하고 그 파이프로 이어져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꼭지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게 수도 꼭지 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에게는 나옵니다. 수도꼭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틀고 어떤 사람에게는 틀지 않고 그런 거 없지요. 누구에게든지 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 정직한 사람이 그렇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지 않으면 난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난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듣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알 수도 들을 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수도꼭지 가서 여는 거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말하니까 내 앞에 나와라요. 내가 해결해 주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내가 일으켜 주니까 너 자신을 나한테 맡겨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하겠어요. 내가 뭐 이제부터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파이프 만들어서 이제부터 수도꼭지 만들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해서 딱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이어주신 거예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각각 우리 안에 수도꼭지를 주신 거거든요. 이리 갔다서 저기 갔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딜 가야만 된다든지, 어떤 때라야 된다든지, 무엇을 해야만 된다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졌던 모든 사람이 아무 공로 없고,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자격이 없어도 은혜라는 것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구하는 자에게, 그냥 찾는 자에게, 그냥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주시고 싶어서 이미 우리 안에 다 그것을 하도록 다 준비하고, 너희들 구하기만 해. 그럼 내가 줄게. 가서 우리는 그걸 믿고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살리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버리면 우습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그냥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자기만 안다 그럽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그리고 또그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는 혼자 고통할 때 외롭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외로움을 느낄 때는요, 혼자 기쁠 때예요. 누구랑 나누고 싶은데, 우리 고통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나 식구들이 떨어져 살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몰라서 참 좋다.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나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식구들이 몰라서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방긋방긋 웃고 태어나서 자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 같이 그 재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애 재롱을 혼자 봐야 되는 거. 그럴 때마다 나는 참 혼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인간은요, 남의 마음의 고통 모릅니다. 근데 주 안에서 사실 형제들과 더불어 울고 더불어 웃는 것, 그거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거를 같이 느끼도록 역사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옆에 있어도 그 옆에 사람의 마음이 우는지 웃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 자기 마음에 급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누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다 우리는 자기 마음 하나를 주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막 즐겁고 뭐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으면 내 기쁨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리고 같이 그거를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외톨이에요.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서로에게 이렇게 구하기만 하지만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근데 준다는 거는 우리가 가져야 주는 거고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남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사람은 돈 있고 지위 있고 힘 있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큰 힘을 구하고 더 많은 부를 구하며 또 교제를 해도 자기들끼리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가난한 자로는 오히려 동질감이라 그럴까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콩 한 쪽이라도 쪼개서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사람들을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그리고 배려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신 자니까. 우리 스스로는 다 외톨이고 자기 하나만으로도 벅차고 자기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힘에 겨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비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가 있고 그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 대학 그 박사 학위를 받아서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어요? 어떠한 전문인이 돼서 남을 긍휼을 베풀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몸을 예쁘게 단장해 가지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사실 인생에게 뭐가 가장 필요해요? 그 위로와 그 격려와 그 사랑과 그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기뻐하고 이게 다 자기 마음 안에서 홀로 해야 되는 그러한 65억이 같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지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우리 제일 그 1절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고 우리가 미련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노상 부수기 좋아하고 세우려고 마음은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아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뭐가 오래 걸리면 그냥 놓고 싶고 등 돌리고 싶고 때려 부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서 차곡차곡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하지 못합니다. 건물은 저도요, 우리 인생에 나의 삶을 지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지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집을 부신다. 여기서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에게 그 죄를 비침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 옳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죄를 져가지고 게헨나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심한 정말 보통 사람도 안 할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건 왜냐면은 지금 목적이 눈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손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게헨나에 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죄를 들춰서 그 죄를 우리에게서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비추어서 그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잘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회치를 하려고 그러고 나는 없어라고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안 보이니까 없어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더 감추려고 우리는 화장하고 저게 뭐지, 향수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옷으로 가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나를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면, 우리 몸을 나체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회칠하고 가장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칠 수밖에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그냥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위장한 사람이 예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옳습니다. 아니면 내 눈을 빼주신다든지 내 손을 잘라주실 때 그것이 옳습니다. 왜? 그게 죄를 범죄하게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죄를 짓게 되니까라는 얘기예요. 암을 잘라주면 고마운 거지 그게 내 몸에 왜 손댔어라고 하는 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잘라주시는 거는 그 죄를 범죄하게 하는 욕심, 그리고 그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우리들의 그 습성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하기 싫어하니까. 그거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 짓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흥하리라요. 그런데 악한 사람, 나는 죄 없어 하고 죄를 없다 하든지 아니면은 죄를 자꾸 가린다든지 위장하면 어떻게? 반드시 멸망하리라.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속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속아도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우린 서로 속아요. 그러나 결코 속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분은 멸망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죄의 삭시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 저주는 이미 끊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는 이제 정죄당하고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멸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데 대해서도 게으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에게 비춤 받아서 내 죄가 빨리 다 드러나서 정말 더 깨끗이 더 온전하게 더 하나님 앞에 그 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가고 죄를 점점 더 위장하고 더 회치를 하면은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도 교회는 다녀도 멸망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 거고 안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를 믿는 거거든요. 나는 이미 죽을 거를 믿는 것이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지금 살아계시다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주인으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는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살고 생명이 없으면 못 산다. 그건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자신의 겉모양이 똑같아도요. 생명 있고 없고에 달라서 우리는 살고 죽고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생명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주인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내가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눈이 손이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눈도 눈 역할을 하고 손도 손 역할을 하고 뭘 음식을 먹어도 그 먹는 음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다면 음식이 내 안에 죽은 사람한테 넣어주겠어요. 어떻게 하게 되나. 그 사람이 먹어서 그거를 소화해서 그 사람의 영향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 있고 없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 그만한 근원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뭐를 조금 실수했네, 뭘 어떻게 인격이, 성품이 뭐 이러네 저러네 그런 것 같고 믿음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일하시나 아니냐.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나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것, 내 뜻과 내 정력과 내 욕심으로 이끌려 사는 거는 그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요. 믿음을 등 돌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다. 그 사람이 짓는 모든 거는 다 망해요. 그리고 정직한 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비춤 속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통치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 통치자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졌는데 내가 왕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할 힘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흥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흥한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사람의 길이 옳을 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참 올바른 길이다, 착한 거다,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끝은 사망이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 하면 뭔가가 비진리 같아요. 많으면 진리 같아요. 여러 사람이 믿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홀로 믿으면 저 말은 좀 이상해 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있는 거는 꼭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생명의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문으로 가는 자는 아주 드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그 정욕과 욕심으로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해라고 해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끝이 사망이다. 그 끝이 멸망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살리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신다고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는 눈 깜빡할 사이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감정이고 어떤 거고 그것만 급급한 거예요. 땅의 것 보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은 돌이켜보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그 살아오는 과정을 같이 겪어오고 또 지금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던 아기들이 태어나서 지금 장성해서 걔네들이 또 결혼을 하고 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생각했던 거, 그때의 그들이 가졌던 거, 꽃 피웠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그 고라지는 것도 보고요. 그때는 정말 없었던 것이 지금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뭐 그 사회적으로도 집안에서도 굉장히 그 인정받는 그러한 큰 아이들로 세워진 그러한 아이들도 보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생을 뭘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과정이다요. 지금이 답이 아니에요. 지금 흥한 것처럼 보여도 망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망한 것처럼 보여도 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흥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리다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찢기같이 버려진 자처럼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야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어떠한 인격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앙망받아도 우리는 병들고 늙고 그리고 버려져서 죽어 땅에 묻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영생으로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사람들의 평판, 그 속에서 살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라 그러면서 벗은 옷다 해가지고 깔아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렇게 맞아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이게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길인 거를 아시고 그걸 가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호산나 우리 왕이여 한 거거든요. 근데 며칠 안 지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쳐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을 잘 믿는 편이에요. 별로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참 개인적으로 많이 주신 말씀이 호산나를 외친 자가 십자가를 못 박아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였어요.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나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섬김을 그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고 파이프 도구인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내가 믿고 의지할 그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허물을 덮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각기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지, 그거는 서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돕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인자가 한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왼쪽의 것이 오른쪽의 것을 이렇게 누르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의 것이 왼쪽에 눌림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떨어져도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어서 여기 합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걸 붙든 이는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그 인자가 인자로 살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 때도 각기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기가 돼야 하나 살수 있어요. 그래야 그 안에 아이들이 또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나중에 역할이 바꿔져서 하나님이 이제 울타리라고 너희들은 울타리 역할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울타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애들이나 뭐가 잘 놀고 잘 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지만 울타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범벅이 돼서 같이 섞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울타리니까 그들을 그냥 품고 다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품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가서 놀아라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배치가 있다면 그런 배치가 다 있는 거예요. 눈은 눈 역할하면 되지 온 몸을 다 챙겨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치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그것이 소명하고 은사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지 나는 이거 되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온몸이 성하고 온몸이 건강하고 온몸이 잘하게 돼요. 자기 역할을 잘할 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그러나 그 자기 지체 하나는 또 다른 지체들의 역할 속에서 자기가 있게 되는 거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껏 지켜야 되느냐? 사탄이 깰라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힘껏 지킴으로 뭐 하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마음의 빛이 성하면 온몸이 성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우리의 내면,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비춰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온몸이 성해진다. 나도 올바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추는 자 돼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끼리 생각하면 우리끼리는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서로 하지만 결국은 옳은 쪽 가도 왼쪽 가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우리를 살리는 빛은 하늘에서 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지 우리가 만들어 세운 것도 아니고 모닥불 펴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누가 그걸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그때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백만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의 백성 가운데 그냥 하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부족을 그 몇백만의 사람을 따로따로 한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식구라는 것이고 그것이 몸이라는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같이 출애굽했거든요. 같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출애굽한 그 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그걸 같이 쭉 생활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셨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 앞에 피했다가 에집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집트에서 출애굽한 거는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세상 시스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이론으로 사는 그 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사는 길은 안 줘요. 그걸 이겨서 거기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비춰서 세상이 틀렸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와 심판과 그리고 그 의가 틀렸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밝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틀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과 예수님은 맞지 않아요. 죄와 하나님이 합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갖다가 보낸 게 아니에요. 양을 이리트 속에 던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이 있어요. 이리가 우리를 못 먹어요. 근데 목자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맥힐 수밖에 없지.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라. 순전함은 하나님 앞에 서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해요. 세상의 괴계에 이 세상에 그 옳다고 하는 거, 좋다고 하는 거, 아름답다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꾀에 악인의 꾀에 속지 말아라. 말씀 13절 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이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아까 우리 저기 10절에 봤을 때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즐거움도 내 마음이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남이 알아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남의 것을 내가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면 우리는 형제들과 더불어 울고 더불어 웃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웃는 것 같지만 속에 정말 슬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그 지금 즐거워하고 있지만 나중엔 근심하는 일도 있다. 아까 세상의 모든 일은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웃는 것 같다가도 이따 저녁에 우리가 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웃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또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람일수록 정말 많이 슬프고 어렵고 한그 고통,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고 아주 딱딱해져서 독해져가지고 그냥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병이 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웃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자꾸 암시를 줘요.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면을 터뜨리면 분노가 까딱하고 슬픔이 까딱하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게 들어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많이 만나요. 물론 본인도 모르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터뜨릴 자리를 주시고 그거를 치료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지체들을 이렇게 이어주셔서 합니다. 어느 사람이든 나 가진 고통 다 남도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웃고 있다 그래도 우리의 그 웃음이 쭉 가지 않습니다. 평안이 그냥 가지 않고 즐거움이 그냥 가지 않아요. 요새 가을에 단풍이 참 예쁜데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외롭다 그러고 슬프다 그러더라고요. 낙엽이 떨어지는 게 슬프대요. 글쎄, 저도 젊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었나 하는 거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단풍이라는 건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또 물론 이렇게 바다 아름답지만은 결국 단풍은 떨어져서 비료가 되고 밟히고 정말 낙엽이 되는 거지요. 단풍은 낙엽이 돼서 이제 밟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가 이제 빤히 보이는 그러한 그 이제 앞날을 갖고 있자 미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미래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료가 되어서 다음에 나오는 새싹들의 유익이 될수 있는 거예요. 불꽃놀이 할때 불꽃이 딱 아름답게 피잖아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꺼져서 떨어지면은 화약 냄새밖에 안 남겨요. 그렇지만은 단풍은 달라요. 나뭇잎은 달라요. 자연은 떨어져서 죽어서 그 다음 세대에 유익을 갖다 주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죽 사는 게 낫나? 내가 다음 세대에 유익이 되는 게 낫나?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가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게 지금 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러면 이왕 죽는 거면은 죽어서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기 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새싹이 나오는 거는 다 아름답다 그러고 신기하다라고 그래요. 그것만큼 낙엽이 떨어질 때 떨어져서 그러나 그러한 자기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그 아름답게 자기를 장식해서 사람들을 삶의 끝까지, 자기 존재의 끝까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뭘까 유익을 준다 그럴까? 즐겁게 해주고, 그 나무를 결국 돋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떨어져서 또 비료가 돼서라도 유익하게 해주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의미에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결코 가을이 쓸쓸하다든지 가을이 외로운 건 아닐 텐데, 가을은 풍성하다는 말이 맞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겨울은 그럼 어떠냐? 봄을 기다리는 거죠. 봄을 기다리기 위해서 쉼의 시간이에요. 얼어붙어서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말하자면 애기 낳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뱃속에 애기 가졌을 때 좋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봄이 와서 반드시 봄에 삭을 내서 반드시 봄에 새 일이 일어남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겨울은 굉장한 생명의 잉태를 가진 그러한 시간이에요. 사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볼 때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거예요. 어떠한 때도 나의 싫고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살리우심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열매 맺게 하신가, 영광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손길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거지, 여름만 있었으면 좋겠다, 겨울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럴 때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남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도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기쁘고 즐겁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이게 언제까지냐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아까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답답함,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슬픔. 자기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남의 마음은 남의 안에 있습니다. 이건 서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게 저 사람 안에도 있고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내 안에도 있고, 이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채휼이 일으키고 서로 동정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가능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하게 하심 속에서 가능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리하리라. 이거는 마음이 타락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마음이 패려한 자, 어떻게 되냐, 그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 길을, 그 타락한 길을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타락했으면, 마음이 패려하면은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가냐? 아니요. 악순환처럼 자꾸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단 거 자꾸 더 찾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좋아하면 죄를 더 찾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리면 더한 정욕으로 가요. 욕심에 이끌리면 더한 욕심으로 가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더 가잖아요. 1등 해도 또 1등 해서 떨어질까봐 더 하잖아요. 저희 막내가, 형은 자기를 그 상류 사회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대요. 근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낮은 사회, 거기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형은 왜 자기를 상류 사회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프레셔를 주고 그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공부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랬나 왔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디 가서 그 저기 막일이나 하고 너는 이제 낮은 사회에서 그러한 사람밖에 안 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걔네들의 지금 중학교 그런 때의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막내 말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지. 흙탕물에도 물고기가 살지만 그 생명체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배치가 사회적으로 높고 낮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높고 낮은 인간의 가치가 되지는 않잖아요. 사회적인 지위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고는 다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지. 사회적으로 높아서 그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동생을 상류 사회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그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자기가 그 서려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살아요. 참 그게 은혜예요. 걔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게 헛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엄마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박사는 높아지는 거라 자기의 그 신앙생활에 갈등이 온다고 자꾸 박사학위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선교지로 갔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박사가 높다는 거를 누가 가르쳤냐? 하나님이 높다 그랬냐? 선교지에 가는데 네가 그 학위를 갖고 가는 것이 선교지로 가는 어떠한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하려는 것도 그 학교까지 간 것, 대학교를 나오고 그한 것도 정말 제가 100불 한번 보태준 일 없고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라 다 길이 열려서 은혜로 된 일인데 걔가 공부를 잘 하고 또그 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이 정말 뜻이 있어서 한 건데 그냥 살리시는 대로 그 배치에서 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하려고 높다 낮다를 네가 평가하는 자체도 그게 옳은 것이 아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사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지금 너가 세워진 자리에서 성실히 하게 하시면 충실한 거는 너의 오늘의 몫이 아니냐. 그 동생이 지금 아그 형이 그 이제 저기 동생을 지금 굉장히 귀히 여겨요. 그 동생이 참 귀한데 귀한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그 높다고 하는 거, 옳다고 하는 거, 그게 약삭빠르다고 하는 거,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린 그길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판단하니까. 여기 패려한 자의 마음과 그 구분 마음 가진 거. 그거는 타락했다는 건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떨어진 거야. 세상 가치관을 옳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봉이 뭐냐? 거기에서 와요. 박사학위 가려면 박사학위 받을지 몰라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자 되겠지요. 왕이 되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거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봉으로 까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멀어지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는 죄 짓는 일. 자기 길을 옳다 하고 자기 길을 지금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자꾸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타락이고 그게 패려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마음이 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계속한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정한다예요. 내 마음의 가치관이 우리의 길을 정한다예요. 아무리 옆에서 붙들어도, 아무리 그길 가면 그게 세상 길이야. 그거는 가면 하나님 싫어하셔. 얘기해도 꼭 이쪽에서 다리 붙들고 이쪽에서 길을 막는 것 같아. 이쪽을 자르죠. 내 마음이 그 길을 가기 원하면 인간은 가요. 그러나 누가 옆에서 가자 가자 해도 내 마음에 그건 하나님 안 오네. 그거는 악이야. 그거는 굽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왜? 내 마음의 가치관이 그러면은 그 길을 내 마음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똑같이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가치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길이 되었느냐 아니냐예요. 예수님만이 정직한 영이고 예수님만이 곧은 길이에요. 우리는 따라가는 자예요. 좇아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살면 정직한 자로 살고 곧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좇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타락하고 굽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를 내 식으로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우리 아이디어와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우리의 믿음은 온갖 말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아, 어떤 때는요. 아니, 그 사람은 왜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지? 얼투당투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미혹당하는 지체들을 볼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라 그렇게 안할 텐데. 그런데 미혹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야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혹당하는 건또 무지하기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한테 와도 나의 원함에 나를 쫓아주는 거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원함대로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예요? 정력으로 잘못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미혹당하기 쉬워요. 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뭐든지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흐려집니다. 사탄이 천사의 탈을 쓰고 와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모든 것을 그냥 값없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딱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약하고 아프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구할 바도 못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늘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딱한 가지예요. 예수님 형상 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영생이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도 저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해주셨어요.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저주는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나쁜 일, 싫은 일, 원하지 않던 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원하는 거다 가졌다 할더라도 그게 뭐냐 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도 주지 않고 구원도 주지 않고 하나님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돈으로도 못 사고 지위로도 못 사고 힘으로도 못 사요. 값없이 와서 사라 그랬어요. 오라고 하신 그분의 초청에 따라가야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수도꼭지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수원지예요. 물의 근원이 된다면, 맑은 물, 생수의 근원이 된다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틀기만 하면은 줄 수 있는, 그걸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안에 이렇게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서 돈 얻어서 지위 얻어서 어떠한 것으로도 그 수원지, 생수의 그 수원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고요. 아니, 그 파이프도 만들 수가 없고 수도꼭지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값없이 우리에게 다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 살리려고. 그 생수로 살리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살리시려고, 먹이시려고 하신 거니까 은혜로는 받아도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꾸 뭐예요? 분별함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 봉사해야 돼. 성경 공부 해야 돼. 믿어야 돼가 아니라 뭐 딴 거 자꾸 붙이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해주시기 원하고 해주시고 이미 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걸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뭔가 보태야 되는 거. 그거를 자꾸 믿고 그러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걸 보면, 다시 말하면 행위로 무엇인가 얻고자 하면 예수에게서 떨어진 자여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와서 죽으세요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그게 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어리석은 자예요. 뭐든지 자꾸 믿는 게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믿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 믿는 거 아니에요. 실례지만, 무례할지 모르지만 사람 말 안 믿어도 돼요. 사람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슬기로운 자는 왜 그 행동을 삼가냐? 나도 마땅히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늘 비춤 받고, 늘 듣고, 늘 배우고, 늘 또 다시 비춤 받고, 또 다시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아. 내가 내 안에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에게 아프고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메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수정받게 되고 거기에서 자라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모든 말을 믿는다. 아무것도 안 믿어. 아니요, 그 아무것도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세상 말은 잘 믿어요. 하나님 말을 거부하는 얘기죠. 사람의 말에 대한 불신도 저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망아지를 통해서 말을 해도, 뭐를 통해서 말을 해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를 미혹당하게 하시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는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등한히 하셔서 우리가 미혹당하거나 길 잃어버릴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어떻게 알으라 깨달으라 하기보다도 우선 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있으면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는 배우게 된다예요. 그 배움은 익힘입니다. 걸음만 배우는 것 같은, 뭐든지 처음엔 서툴지만 자꾸 연습하고 자꾸 반복됨으로써 익혀지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따라서 하다 보면 그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는 그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에 그 축복 안에 그 생명의 길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